오늘은 고린도 전서 1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원래는 다 14장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9절까지 잘랐어요. 그래서 19절까지 같이 예,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졸리는 시간이니까. 예. 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주으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폭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리 주는 것인지 검은 것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손수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느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수폭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시험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네, 지난번에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오늘은 고린도전서, 그 중에서도 금방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4장 부분을 보면서 방언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나 다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것, 그것을 방언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혀로 말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것이라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또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함께 동행, 동거, 동역한 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로서 오는 계시를 받고 또 그것을 깨닫고 동일한 것을 가르치셨던 사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은 누가와 바울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려고 이 방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열몇 가지 지방의 언어로 그 부리혀, 부리혀가 머리 위에 내려오셨죠? 부리혀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때 그 밑에서 들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방언의 기능, 효과인 다 놀라서 사도들에게 주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 즉시로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이 지금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찬양을 하였는데 똑같은 현상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나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설교를 듣던 그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강림하셔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즉시로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방언이 제대로 역할을 다 했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그것을 알아들었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와 똑같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혀로 말한다. 이것을 증언한 말이 성경 그대로 그들이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내주하시려고 강림하셨음을 깨달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리고 10장 모두 방언을 말할 때든지 모두 방언의 그 일차적인 목적은 성령님이 이방 신자들 속으로 강림하셨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 자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방언을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 자들이 알아듣고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린도전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에서 지금 방언을 길게 언급하면서 더불어 예언에 대해서도 가르친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은 어떻고 예언은 어떻다 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가르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방언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 구태여 예언과 비교했을까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방언의 은사적 기능을 훨씬 능가하여 예언처럼 그 예언의 효과를 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방언과 예언은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그것을 통해 교회가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르치기 위하여 말하는 예언의 말과 그렇지 않은 방언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의 가장 선명한 차이점은 복음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들으셨던 사도행전의 방언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통역은 필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방언 통역이 있다고 해도 결코 사도행전에서 발생했던 그 방언의 효과를 초과하여 발휘할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의 방언은 당연히 예언적이고 또 계시적이어서 듣는 자들이 아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고 다 주목하여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언의 기능은 다 한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기능을 다 한 다음에 이어서 예언이 기능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따라오는 예언의 기능까지 다 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에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방언은 무엇인가를 계속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전문적으로 말하는 사역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바울은 썼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는 골방에서 하는 그런 개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강단에 올라와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14장 27절에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만일 누가, 여기서 누가는 어느 사역자를 가르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통역이 있어야 이 강단에 올라올 자격이 있는데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두 배, 세 배로 드니까 뒤에 따라오는 그 포인트, 예언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세 명까지 질서 있게 하라고 고면하는 것이고 마치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밑에 듣는 성도들을 깨우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통역도 없이 그냥 자기 주장과 자기가 방언을 한다라는 그 자랑으로 하지는 말라. 그 경고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말하게 하시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으니까 통역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해라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 첫째 자격 조건은 이렇게 교회 회중 앞에서 하는 말, 즉 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역자가 방언을 말할 때 무슨 왜곡으로 했는지 밑에서 듣는 성도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고 때문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적인 용도로 쓰시려고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은사이고 사역인데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이 말하는 말입니다. 즉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말은 방언의 그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역자는 자기가 나온 곳의 언어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혀로 말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너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 그 언어를 알아듣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3절에서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예언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첫째는 뭐였죠? 외국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데 노래하듯이 하고 찬양하듯이 하고 그것은 따라서 예언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계시적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이 단어를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방언은 예언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에 곡이 하는 역할과 또 가사가 하는 역할이 다 있어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 전하고자 하는 뜻을 더욱 인상적이고 감상적으로 듣는 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방언과 예언도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된다기보다는 구분이 되어 방언이 하는 역할과 예언이 하는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딱 박히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방언과 예언을 동일시하였고 혹은 방언을 예언보다 성도들한테는 더 유익한 것이라고 더 높은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외국어도 한다. 이런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죄성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예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달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방언은 예언을 위한 전주곡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에 따라온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것과 또 이 사고와 생각, 이성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 가르치는 예언 설교보다는 결코 더 높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이 통역 없이 기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예언의 말씀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물론 방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찬양한 것이니까 예언적이고 계시적입니다. 그러하니까 그들이 주목할 수 있었겠죠. 그냥 아무 뜻 없는 야야야 하고 소리를 내면 뭐 잠깐 쳐다볼 수는 있었겠지만 거기에 귀를 계속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예언의 큰 범주에 속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예언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언은 계시적이고 예언적이지만 그것을 차례차례 설명하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게 그래서 덕을 끼치고 믿음을 일으키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적 기능은 예언의 앞에 서서 예언이 믿음과 덕을 일으키는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준비하는 역할이 이 방언의 은사에 있습니다. 물론 방언도 옆에서 누가 통역을 해주면 예언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은 되겠지만 그 예언의 효과를 능가하여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통역을 두고 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자를 두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금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니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과 같을지언정 더 능가하는 효과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도행전의 방언과 마찬가지로 외국어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언어는 통역이 가능한 이방의 언어였습니다. 만약 방언을 말하는 사역자가 차분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함께 강단에 나가서 방언을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 곧 선포적이고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노래하는 것과는 같은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말도 좋지만 옆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 이 해석이란 해석자라는 말이 더 좋겠습니다. 해석하는 자를 성령님이 주셨다고 믿기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외국어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찬양하면 그것은 그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시 그 자체로 성령님의 역사가 됩니다. 비록 가르치는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큰 일, 그 복음의 비밀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예언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방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까요?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이지만 외국어란 조건이 다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외국어로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핵심 포인트로서 그것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역이 방언을 말한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듣는 자들이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언어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그러는 바람에 바울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그 또 통역하는 은사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성령님이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 저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방언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징조는 무엇이었죠? 성령님께서 지금 기쁨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막 사도들이 지금 독한 세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면이었고 또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14장 20 구약은 찾아보지 않고 14장에서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즉 성령님께서는 다른 이방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도 능히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방 언어로도 성령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계시하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는 그런 히브리어 헬라 아니고 다른 언어, 다른 이방 언어로도 말씀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복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주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통역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구해서 기다려라 이런 뜻으로 고민한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성령님이 지금 말하게 한다 라고 그냥 생각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통역도 없는 상황 하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막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서 전혀 무익하고 또 한두 명 아닙니다. 세 명까지 제안한 걸 보면 세 명 이상으로 나아가서 막 서로서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23절에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심판을 받은 구약교회의 모습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지금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인데 그거 선포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꼴이 된다. 그것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젖을 금방 뗀 아주 어린 나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망과 언약하고 사망과 친해져가지고 이제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마음껏 섬겼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외국인들의 혀에서 나오는 방언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징계의 심판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원래는 돌이켜야 하는데 그 다른 입술로 꾸짖고 혼내고 욕하고 하여도 아무리 괴롭게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외국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쓰셔서 그 땅을 침략할 때 그것이 하나의 징조로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군대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심을 원래는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행하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곧 방언은 지금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려고 한 것인가? 바울은 논증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심판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통역이 없이는 절대 교회에서는 잠잠해라고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방언을 말함을 들어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 주신 그 징계 속에서도 그 방언을 여전히 듣지 않았듯이 똑같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줘봤자 귀중한 것을 모르고 짓밟고 물어뜯듯이 믿지 않는 자들은 징조와 계시로 주신 방언을 헐뜯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하는 자들, 사역자들을 비방하여 미쳤다고 말할 뿐이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찬송하고 선포한 것을 비웃어서 너희들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서 방언은 또 어떤 면이 있는가 볼 때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국어로 아무 말이나 강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이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혼란이 되는 방언이라도 14장 39절에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계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를 교회에 주시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잠잠하고 있어야지 강단에 나아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계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징조는 될지언정 신자들에게 주는 복된 말씀은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자를 통하여 내주하심을 계시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통역을 붙여서 말할 때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되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진행되고 기록되고 전파되고 있을 그때 성령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방의 여러 민족 언어를 다 쓰셔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 교회가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지금 방언을 그때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시가 완성되어 가는 그 계시 역사 속에서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시가 이미 66권의 거룩한 책으로 딱 묶여서 완성이 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있겠습니까? 이젠 방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방언과는 무관하게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이나 또 교회 공동체 대다수가 하는 언어 외에 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를 방언으로 말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순전히 우리말입니다. 그냥 우리말. 우리말이나 한자어에서는 방언이 외국어 혹은 사투리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혀로 말함, 그 방언이 더 이상 있는가 할 때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였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방언 사역자가 공적으로 하는 말이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은 주시라고 선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것이었고 계시가 계속 진행되던 때이므로 통역이 있을 때에는 예언적이고 계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징조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오늘날에는 성경이 방언과 같은 그런 방언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또다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신자에게 연속적으로 미쳐서 오늘날 우리는 모두 부활의 몸을 받은 것이다 는 보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에 다시는 성경시대에서 발생했던 방언은 더 이상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 인도어로도 하고 여러가지 언어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확연히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방에 이미 복음이 전파될 거다라고 방언을 주신 그 역사가 흘러서 이제는 이방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아주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께서 구시대의 계시의 말씀 66권으로 딱 만들어주신 성경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일을 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 당시 방언의 증거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미미한 불빛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더욱 밝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의 계시,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충분한 저희들입니다. 더 이상 예언이고 새로운 계시고 계시에 속한 방언이요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개인 기도하면서 우따따따따 하는 것을 무슨 하늘의 언어다, 방언이다 라고 하는데 그 소리도 혀로 하는 소리니까 우리말 용어로 방언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바울이 예언과 비교하면서 설명한 그 방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방언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성령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십시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며 사랑하며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깨달으며 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